생애의 빛 예배 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7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닮고 또한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는 그러한 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라는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되미로다. 예수의 형상 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이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거룩한 예수 겸손한 군주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 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친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웠을 때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 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매일매일 나의 맘이 새로운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밀세. 죽을 나를 구속하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날을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17년 새해 첫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구촌 각 곳에 흩어져 살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지켜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된 2017년 한 해 동안 먼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곧 부어주실 늦은비 성령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함께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는 저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저희에게 부르셔서 14만 4천의 무리에 들기 위한 저희의 놀라운 성품이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징조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오심이 심히 임박한 이때 이제 곧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백성들과 짐승의 표를 받을 백성들이 구분되어지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저희 교회들과 또 각 가정들과 우리 개인들 위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저희가 늦은 비 밖에 가장 합당한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히 임박한 주의 재림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안식일의 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참으로 저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심을 감사드리며 저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마지막 백성들이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실 말씀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늘의 분위기를 다시 느끼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해 첫 번째로 맞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함께 상고하게 된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았습니다. 슬픈 일도 당했고 또 시련과 고통과 또 개인적으로 또 핍박을 받는 분들도 계셨고 또 마음의 번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맞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아니 지난 온 세계 생애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적절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표현은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돌보는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그 신명기와 그런 표현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어미 독수리가 어지러이 그 날개를 그 날면서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대한 적절한 표현입니까? 왜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어지러이 날갯짓을 하면서 날을까요? 누가 행여나 어떤 다른 큰 새가 와서 자기 새끼를 낚아챌까 봐 아직 잘 날지도 못하고 그렇죠? 공중을 잘 나는 법도 모르고 그런 새끼 독수리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고 또 날 잘 날도록 연습도 시키고 그러면서 네,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봄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생각해보면은 정말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우리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가장 감사한 것은 예, 우리를 진리로 양육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새로운 결심들을 종이에 적고 새로운 결심들을 세우셨습니까? 이 새로운 한 해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온 인생을 맡기셔서 이 해가 끝나는 날까지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또 놀라운 표현이 나와 있는 성경이 있는데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장은 길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로 요약해서 읽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이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폭풍과 큰 구름과 또 번개와 불이 번쩍번쩍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어디에 좌정하신 좌정에 앉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디에 앉아계실까요? 네, 바로 움직이는 보좌. 놀라우신 하나님의 빛나는 모습이 있고 그 옆에 내 생물이 있고 신비한 내 생물이 있고 우리가 아마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 생물을 볼 것입니다. 내 생물이 있고 또 그룹들이 있고 빛난 천사들이 있고 자 그러는 가운데 신의 모습을 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는데 그 그룹들의 옆과 또 그룹들의 곁에 보면은 무엇이 보인다고 했냐면은 거기에는 바퀴가 있고 또 그 안에 바퀴가 있고 또 바퀴가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는 대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바퀴 움직이는 보좌에 앉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에스겔 1장 8절과 에스겔 10장 8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 그룹들이 있고 또 내 생물이 있는데 그 내 생물과 그룹의 밑에는 그 바퀴 안에는 사람의 손 같은 형상이 있더라. 신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그 바퀴들이 그 안에 무엇이 있더라? 사람의 손 같은 신의 손이 있더라. 그래서 에스겔 1장 8절에 보면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에스겔 10장 8절에 보면은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손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참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월간지에 한 두 차례 이 에스겔에 대해서 이 바퀴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이것은 바퀴 안에 바퀴가 아주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 정말 바퀴가 엉켜서 돌아가는 것처럼 정말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운 일들로 뒤엉켜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무엇이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계십니다. 그 손이 이 바퀴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뒤엉켜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어려워 보이고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참 심오한 의미 심장한 의미가 숨어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아름다운 섭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잠깐 그 욥기에 대해서 연구할 때 제가 잠깐 언급한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그 3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묘성의 띠를 떨기를 어떻게 풀며 삼성의 띠를 묘성의 띠를 어떻게 매겠으며 삼성의 띠를 어떻게 풀겠느냐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 묘성이란 것은 북두칠성인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거기는 수백 개의 별들이 모여서 어떤 떨기 무리를 이룬 것이라고 합니다. 묘성은 우리가 흔히 북두칠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그 묘성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한 그래비티, 중력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별들이 한 떨기를 이루어서 있는데 아주 단단히 단단히 이렇게 바인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딱 속박이 돼서 단단히 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별들이 한 성단, 한 군단으로서 흐트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떨기처럼 이렇게 매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삼성, 오리온 성자라고 하는데요. 이 오리온 성자도 또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별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중력을 넣으셔서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져 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지. 이 지구가 중력이 조금만 어긋나서 태양에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뜨거워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또 태양으로부터 조금 너무 멀어진다면 그러면 또 추워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별들과 우주와 그렇죠? 모든 중력들을 넣어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도 또 이 새해에도 그대로 운행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이 해에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온 일생을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그렇죠? 강력한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첫 번째로 어떤 손? 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감사한 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특별한 방법으로, 조금 더 특별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볼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입니다.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고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여기에는 참 아주 심오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 49장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에 대해서 기록한 장입니다.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지만은 또한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에 대해서, 또 그 영적인 경험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날카로운 칼 하면 어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네,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좌우의 날선 검. 그렇죠?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칼, 그렇죠? 날선 검, 좌우의 날선 검 하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당신의 놀라우신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도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칼로 만드시기 위해서 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칼입니까? 그냥 칼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는 칼, 날카로운 칼, 오류를 잘라내는 칼,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는 칼, 그리고 곧바른 기별을 가감없이 전해서 많은 사람들의 들어가 있는 쓸데없는 잘라내야 할 곳들을 가감없이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날카로운 칼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난 것들, 툭 튀어나온 것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질투, 우리의 야망, 우리의 자만심,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들, 모난 것들, 거친 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검이 되어서 다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잘라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우는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그 말씀이 차곡차곡 차올라서 우리의 입에 가득 찰 때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가득 찰 때까지, 진리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될 때까지, 완전히 성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가득 채우시면서 또 매일매일 진리로 우리를 깎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바로 좌우의 날선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처럼 우리의 입이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백성들의 입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가 입을 열면 어때야 합니까? 어떤 입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입을 열면 막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의 검이 우리 입속에서 졸졸졸졸 막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편에서, 우편에서, 좌우에서, 왼편에서 늘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라고 말씀이 가득 차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네, 그것이 바로 하나, 우리 입에 말씀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줄줄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험담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입만 열면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다른 영혼의 생수 같은 말씀이 나오고, 다른 메마른 영혼을 적셔줄 수 있는 담비 같은 말씀이 나오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백성으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이, 그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만 열면 다른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 흘러 넘치는 그런 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을 만드시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을 만드신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칼을 막 휘두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를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 그늘에 숨기신다고요. 자, 손그늘에 숨기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성경에 손그늘에 숨기신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생각나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네, 성경에는 손그늘이 나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20절로 갑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네,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무도 살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 틈에 모세를 넣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손으로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덮으셨습니다. 네. 손그늘에 숨기셨습니다. 자, 반석의 틈이 있죠. 반석의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그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 하나님의 반석의 틈에 숨는 경험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서 쉬는 경험을 한 사람만 날카로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석의 틈이 있습니다.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왜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틈이 생겼습니까? 왜 그런 틈이 생겼습니까? 성경에 아주 이에 대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 4절입니다. 하박국 3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지었도다. 자, 이것을 난회 구절에 보면은, 난회 주석에 보면은 그 광명이 그 햇빛이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거기에 그 손이 바로 옆구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라고 또 다른 구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세의 반석에 왜 틈이 생겼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손과 발을 못 박히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창으로 콕 찔리셨습니다. 옆구리가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보혈의 피가 흘러내린 그 옆구리에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이 나오는도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또 우리의 머릿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 흐르는 피를 만져본 사람, 십자가를 본 사람, 그렇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사람, 보혈의 피에 촉촉히 젖는 경험을 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반석의 틈에 숨은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 쉬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틈에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날 때, 아, 우리가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수건으로 가려주십시오. 우리가 반석의 틈에 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얼굴에서 비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날카로운 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그 사람을, 입에 가득 찬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손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손그늘에 숨기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그늘에 깊이 숨는 경험, 안식하는 경험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자, 이제 됐다. 내 손끈을 안에서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와서 그 말씀을 전해라 할 때 정말 날카로운 칼같이 된 입으로 가감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올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참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렇죠? 이 머리로 깨닫고 알게 된 진리가 내가 다 된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가 정말 가끔씩 자주 어떻게 합니까? 그 날카로운 검을, 날카로운 말씀을 막 가감없이 휘두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진리의 검을 휘두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네, 날카로운 검을 막 사방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주 저술한 영감스러운 글 Desire of Ages라는 책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신 때의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 그의 죽음뿐이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다. 자, 베드로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면서 막 검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실수를 저질렀죠. 그래서 이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그 생각을 기록한 글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이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는 줄을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베드로는 매번 나서서 검을 잘 휘둘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손그늘에 쉬고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하는 이 순종의 공과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늘 예수님보다 먼저 달려가서 검을 휘두르다가 많은 참 실수를 하고, 그렇죠? 많은 또 주님 앞에 또 큰 범죄와 과오를 저지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폐부를 찌르시는 그런 질문을 세 번 하신 후에 참 그 말씀은 베드로의 심장을 그 질문 세 가지 다시 질문하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그 세 가지 질문은 베드로의 심장을 찔렀어요. 청년 지도자라는 이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이 있는데, 유혹과 시험을 받은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다 견디고 자아가 다시는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받은 상처와 모욕감을 다시는 느끼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수술하는 칼은 그 영혼이 참으로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정말 수술하는 것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베드로를 향해서 던지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꼴지우시는 손에 조용히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순한 사람이 되었어요. 순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음대로 조정하고 인도하고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손 그늘에, 반석의 틈에 숨고 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며 하는 바로 14만 4천의 특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카로운 입으로 입 날카로운 칼같이 우리 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손 그늘에 숨기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 그늘에 깊이 숨는 경험을 하여서 하나님께 알맞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특별한 손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자,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 이사야 49장 2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만드십니까? 화살로 만드십니다. 화살은 화살인데 어떤 화살? 마광한 화살. 마광이 무엇입니까? 마광은 바로 갈고 닦고, 이 마광은 바로 grinding 또 polishing, 이렇게 빛나게 하고 갈고 닦고 연마한다. 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갈아서 빛을 내게 하는 것을 마광이라고 그러는데요. 참 이 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원석에서 보석으로 가공을 할 때 특별히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이 보석을 만드는 과정은 참 뭐라 그러죠? 흥미롭고 거기서 참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교훈이 많은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 보석을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보석을 만들 때에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마크를 한다 그래요. 마크를 해가지고 이 원석을 보고 이것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잘라내야 될까라고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보석 위에 그린다 그래요. 돌 위에 이렇게 그린다. 마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마크를 하고 그다음에는 그 원석을 잘라내는 일을 하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다이아몬드는 꼭 다이아몬드로만 잘라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를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이아몬드로 아주 또 다른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홈을 판다. 구멍을 파서 또 다이아몬드 가루가 입혀진 아주 강한 톱으로 한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자르려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그 톱으로 자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원석을 아주 둥글게 만드는 원형화 작업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참 흥미로운 것이 다이아몬드는 꼭 무엇으로 문질러야 하냐면은 다이아몬드로 문질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십 시간과 수백 시간의 그런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들어가는 것이 연마 과정, 바로 마광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깎을 때는 58면에 아주 정교하게 여러 가지 면으로 깎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다이아몬드를 연마하고 마광할 때에 그 기계에 기름에 섞인, 어떤 기름인가 하면 올리브 기름에 섞인 다이아몬드 가루를 반죽하여서 그것을 기계 표면에 입힌 그런 기계에 바로 다이아몬드를 연마하고 마감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름에 반죽, 올리브 기름에 반죽한 다이아몬드 가루, 그것을 입힌 기계에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마광한다 그러는데 1분당 2,500번의 회전, RPM이라 그러는데 1분당 2,500번이 막 빨리 회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신이 없겠죠? 네. 자, 이 올리브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감람류,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오로지 다이아몬드를 연마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기계? 네, 바로 올리브 기름으로 가루가 된 다이아몬드 가루가 반죽된 것. 그래서 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영적인 교육이, 교훈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을 연마하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령의 기름으로 온전히 치유를 받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가루로 잘게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바로 다른 사람을 연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준비될 때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네, 다른 사람을 연마하려고 네, 섣불리 나서지 말아야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카로운 살을, 화살을 마광하신다 그랬어요. 이 화살이 촉이 뾰족한데 거기다 마광까지 했으니 얼마나 뾰족하고 날카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보석을 연마하듯이 우리의 품성의 거칠은 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연마하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에 부딪혀서 둥글게 된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한 모퉁이를,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보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돼요? 많이 많이 서로 갈리고 부딪혀서 부드럽게 된 사람, 그래서 모난 면이 전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모든 면이 다 없어진 사람만이 예, 아름다운 빛나는 보석이 돼서 하나님의 보석 상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궁전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광 작업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날카로운 화살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광 작업에 들어가 계십니까? 새해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연마하시는 그 과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이렇게 빛나는 보석 같은 모습이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전에는 이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이 존귀한 자들은 바로 영어로 보면 나시린, 또 하나님의 왕족, 거룩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원래의 백성들은 뭐 같아야 돼요? 마광한 청옥 같다 그랬어요. 이들은 뭐요? 하얗고 빛나고, 그렇죠? 또 거기 루비처럼 몸이 붉다 그랬어요. 산호처럼. 그 영어에 보면 루비라고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루비, 그렇죠? 청옥,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궁전, 또 그다음에 어디? 하나님의 성소에 쓰이는 색깔들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어땠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성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빛나는 임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다시 마광한 보석처럼, 마광한 청옥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의 보석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광한 화살로 만드신다 그랬는데, 원래 화살은 공격하는 기구입니까? 아니면은 방어하는 기구입니까? 네? 공격하는 도구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니라 하면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그렇죠? 의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화살을 가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그러니까 사단의, 마귀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라고 나옵니다. 거기에는 화살을 사용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49장에는 마강한 날카로운 화살을 만드신다고 그랬습니까? 네, 이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마지막 사단과 하나님과, 또 사단의 그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대접전이 일어날 때, 예, 공격하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마지막 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강한 화살을 만드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잘 빛나는 연마된 화살, 어떤 것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데, 안락하게 사는데,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렇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데 다 정신을 쏟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잠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소수의 충성된 백성들을 택해서 마강한 화살, 날카로운 화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군사로 쓰실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고 연마하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군사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아주 그 다음 구절에 흥미로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강한 화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통에 감추시고. 자, 그 전통에 감추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전통에 감추셨다는 것은 바로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이 때가 찼고 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때가 찼고,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에 그 때가 찼고 하는 것처럼, 이 전통의 이 숨기시고에는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가 때가 참에 나타나서 일하게 하시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카롭게 마광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통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마하셔서 어디 내세워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싸울 준비가 되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통에 숨기시고 훈련하시고 연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통에 감추시고 숨기실 때에 조용히 순종하면서 그 숨어있는 법을 배운 사람들. 마치 토기장이 손에 놓여진 진흙처럼 토기장이가 어떤 것을 빚든지 그 손 안에 조용히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연마하시는 손으로 꼴지음을 받고 비천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오해와 미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품속에서 온전히 평안하게 안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통 속에 하나님의 손그늘에 반석의 틈에 숨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손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날카로운 칼로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손그늘 아래 쉬라고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마강한 화살로 만드신 다음에 전통에 감춰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난해에 어떤 경험을 해오셨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 2017년 새해에는 어떤 경험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연마되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빚음을 받도록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 감추어져서 살고 있다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아, 내가 너를 이제 써야 되겠다 하고 하실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온 정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하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지 모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번에 그 미국의 대선을 치르면서 아,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짐승의 표를 통과시킬까? 짐승의 우상을 세울까? 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올까? 참 이 예언을 아는 사람끼리 참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사람들은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갈 것인가? 아, 트럼프는 기독교 보수파의 지지를 받으니까 지금 아, 짐승의 표를 통과시킬 것이고 환란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 트럼프는 새세계 질서를 반대하고 보호 무역주의를 하니까 아마 은혜의 시기가 더 연장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트럼프가 그 제수윗 대학을 나왔고 또 뭐야 마크 펜스도 부통령도 제수윗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천주교계를 향해서 아, 천주교는 정말 위대한 일을 많이 해왔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나의 정권은 천주교도들과 나란히 서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가치관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천주교계를 향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참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펴든 한국이 어떤 정세로 가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은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곧 세상 끝이 오고 환란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때는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손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으로 특별한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군사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서 온전히 순종함을 배운 사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꼴지음을 받는 사람,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동안, 이 한 해가 끝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특별한 손에 의해서 온전히 준비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놀라운 도구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능력의 손, 우리를 인도하시는 특별한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일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이 새해 동안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옵소서. 이 새해 1년 내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